예. 지난 시간 에즈라기는 다 끝났고요. 이제 느헤미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오늘날도 그렇을 테고 이 느헤미야만큼 또 모순적인 또 인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 하느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선한 사람, 선하지 않는 사람, 대충 성경에서는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런 반대편의 모습들을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를 모든 일에 모범적인 지도자로 여기고 또 어떤 학자는 그를 이 페르시아 제국과 결탁하여 하느님 백성을 배신한 자로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주님께서 위로하신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름인데요. 느헤미야를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명확한 사실을 아는 그가 페르시아 왕조와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는 제국의 관리였다라는 사실이죠. 아마 그것 때문에 인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읽다 보면 인품은 괜찮은데 그 사람의 직책이 또 그를 부정적인 시선에 가두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친다면 뭐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이 그 일본의 아니 한국의 총독으로 뭐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만 뭐 식민지 시대를 오래 거치다 보면 또 그런 인물들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우리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짧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조선 사람이 조선의 총독으로 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인품은 훌륭했다라고 할 때 이게 여러 가지 어떤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황제로부터 예루살렘 재건이라는 이 특별한 사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인물. 그러나 곧바로 총독이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기 8장에 가서야 이 총독이라는 칭호가 이제 느헤미야에게 붙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는 기존의 지방 권위에 기속되어 있는 파견된 뭐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런 이유로 자기 사명을 수행하는데 많은 난관에 부딪혀야 했을 것이고요. 또 그 지방의 기존의 당국자들은 느헤미야가 이끄는 사업, 예루살렘 재건 사업을 역모라고 또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어려움 속에 결국 그 지방의 총독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걸 보면 이 느헤미야의 정치적인 소환도 상당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페르시아 왕조로서는 백성이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지도자를 그 지방에 세우는 일이 가장 이상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질서가 유지되면 군대를 보낼 필요도 없이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군대를 보내면 그게 더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군대 자체가 바로 가장 큰 세금의 소비처 가운데 하나죠. 그런 군대를 아낄 수 있다면 세금을 이중으로 거두는 것이 되겠죠. 아무리 세금을 거둔다고 해도 그 지방이 질서 유지를 해서 제국에서 군대를 파견해버려가지고 군대 보낸 세금이나 거둬들인 세금이나 쌤쌤이가 되어버리면 별로 이득이 없지 않습니까? 군대를 보내지 않고서도 세금을 거둘 수 있으면 사실은 세금을 두 배로 거두는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이런 유화정책, 그러니까 해배를 시키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지방으로 다시 보내주는 그런 정책을 써서 지방을 재건해야 또 돈을 갖다가 뭐 거둬들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페르시아의 어떤 정책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면들로 해서 느헤미야를 그 페르시아의 앞잡이로 여기게 만드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또 느헤미야 5장에서 청렴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정치적으로 귀감이 되는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율법을 잘 알고 지키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족이 동족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해서 막 착취를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월급도 받지 않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면서 어쨌든 그 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주 청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해하기 힘든 인물이다라는 평가가 많고요. 어쨌든 그는 페르시아 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사회 불의라는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한 가지를 바로잡을 목적으로 유다 백성의 일상생활에 개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여튼 그게 잘 다스리는 게 그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는 일이기도 했기 때문에 종독으로 와가지고 그 지방에 소요가 일어나는 것보다 종독으로 일어나 와가지고 그 지방이 평화로운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념할 무기로 그런 지방을 다스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었다, 안위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이 나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재건의 일환으로 성벽을 재건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유다 지방은 그 사마리아의 관할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 역시 사마리아 당국자들 소관이었고 그들은 협조해 주지 않죠. 당연히 그래서 말하기도 좋죠. 성벽을 세운다? 성전까지는 좋은데 왜 성벽을 세우나? 페르시아에 대해서 저항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꼰질리기 딱 좋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 밖에도 이 성벽 재건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점은 바빌론 귀향사리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빌론 귀향사리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반발하고 그들을 서로 이제 배척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틀림없이 느헤미야도 특히 자기가 페르시아 궁중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국에 그냥 살고 있던 사람들의 선입견을 또 피부로 또 체감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컸습니다만 그래도 성벽 재건 사업은 실현되죠.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역량을 발휘한 덕택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느헤미야기 8장에서 9장에서는 이 앞선 에즈라기 책의 에즈라 사제가 다시 무대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에즈라의 활동에 관한 대목이 느헤미야기에 끼어드는 것은 이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 두 번을 한 묶음을 해석하는데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제가 개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 책은 처음에는 상건과 학원으로 나누게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에 에즈라기 서론에서 우리는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가 원래는 한 권을 이루어졌었다라는 설명을 했었고요. 한 권이었던 책이 두 권으로 나누어질 때 이야기에서 강조하는 인물들 이름에 따라서 책이 이렇게 다시 붙여진 거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느헤미야기 후반부에 역대기 저자는 에즈라의 활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두 장을 삽입해 둡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신학적인 관점에서 역대기 저자가 강조하는 관점이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모든 것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일단 에즈라라는 인물이 먼저 등장을 하죠. 에즈라기에서 에즈라는 특출한 종교 지도자라는 거고요. 그와 똑같은 이유로 거의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느헤미야기에다가 연대기 작가는 에즈라에 관한 대목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삽입으로 종교 지도자 에즈라를 두드러지게 하면서 두 권의 책의 형식이 에즈라, 느헤미야, 에즈라 형태의 꼴을 갖추게 되죠. 에즈라로 시작해서 에즈라로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백성에게 믿음을 일깨우는 종교 지도자 에즈라가 정치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아우르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요소들은 역대기 작가가 율법에 순종하는 자세를 중요하게 여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페르시아 시대에 역대기 작가는 율법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어떤 동기로 이렇게 강조하고 또 깨닫고 있는가? 느헤미야는 사회 불의라는 문제에 부딪히죠. 정치 지도자 느헤미야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에 자연스럽게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족이 동족을 헤쳐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율법에 호소했다라는 것은 율법에 보면 너희들은 우리들은 하나라고 얘기한다. 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족끼리 가족을 상대로 이렇게 사기를 치고 불의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가 바로 율법에 호소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느님 백성 사이에 필요한 연대를 창조하고 재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갈라지려는 너와 나를 하나로 묶어주는 정신적인 아주 중요한 수단. 그래서 하느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길은 율법 없이는 느헤미야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정치에 앞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건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사회활동과 정치수단의 방향을 잡아주고 원기를 북돋아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상처를 낫게 하는 약을 오래된 하나님의 율법에서 느헤미야가 발견을 한 겁니다. 역대기 작가는 삶과 사회를 변화케 하는 커다란 힘이 바로 하느님으로 돈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걸 백성들에게 강조하면서 유다 백성을 다시 살려내죠.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힘은 결국 율법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요. 율법은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시는 하느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율법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너와 내가 뭐 혈연적으로 뭐 지연적으로 뭐 어떤 연으로도 이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가톨릭 신자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어떤 서로에게 어떤 공감대를 느끼고 연대의식을 느끼게 해주는 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고 믿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신앙의 근원적인 힘이다. 그게 바로 영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율법은 어떤 모양으로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율법을 공개적으로 낭독하고 설명함으로써 백성에게 그것을 제시를 합니다. 유다인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전문가들을 가지고 있었죠. 바빌론 시대에도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백성의 정신을 꺼지지 않도록 계속 이끌었고요. 느헤미야에서 그렇게 율법을 사람들을 세워놓고 공개적으로 낭독하고 설명하는 장면은 사제계의 저자의 표현으로는 감격과 울음과 회개를 자아냈다라고 합니다. 진심어린 회개가 없다면 실제적인 변화도 없다라는 그런 모습인데 개인생활, 사회생활도 다 그렇다는 거죠. 이어서 유다인들은 축제를 지내고요. 그 축제는 또 유다인들의 삶에서 율법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다 백성이 그 축제를 통해서 그 율법을 한번 다시 전체 백성이 기억을 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이 평화롭게 사는데 이 기본이 되는 하느님 및 이웃에게 몸바치는 일을 이 축제를 통해서 다시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아홉 장으로 해서 결말을 맺었다면 우리는 이 책을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마지막 장들은 논쟁의 여지가 아주 심하죠. 느헤미야는 에즈라기에서 살짝 나옵니다만 여자들과 어린이들이 이방인들이라는 이유로 추방을 합니다. 느헤미야기 마지막 장들만큼 하여튼 이렇게 논쟁이 심한 대목이 드문데 백성 가운데 율법이 봉독이 되고 또 축제도 하고 자 그러면서 그 백성과 예루살렘이 내외적으로 조직이 되면서 그 조직화 속에서 혼종원이 걸림돌로 등장을 합니다. 현대 가톨릭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은 거의 배타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고립되고 전멸의 위험 속에 있었던 유다인들의 처지에서는 이해를 해볼 수도 있는 구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내린 그런 명령이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구실은 기존의 유다 백성이 이웃 백성들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반감과 적개심을 사실은 증폭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종원은 유다인들의 종교적 생존을 위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인들이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면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문화만이 아니라 종교까지도 뒤섞이고 말 것이다 라는 것 갖다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합니다만 그런데 그러합니다만 뭐 그때는 또 그랬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지금은 또 유효하지는 않죠. 지금 유다교는 모계사회 중심으로 어머니만 지금도 아마 이 정책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엄마만 유다인이면 아버지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 자손들을 유다인으로 받아들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유다교, 유다인들의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게 현대 유다교의 모습이고 그러한 유다교의 개방성 속에서도 유다교는 굳건히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다는 것 이걸 보면 이 느헤미야와 에즈라의 생각이 오롯이 맞지는 않았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시간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